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학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짧은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외우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짧은 구절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짧은 기도를 그들의 삶에서 매일 반복해서 외워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를 배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외우며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그것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구절들에 담겨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도 이 짧은 구절들을 외우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장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기도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에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단순히 이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아가는 기도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열심을 내서 기도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을 막 열심으로 외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은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세한탄하는 정도의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 막 열심히 기도해서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외쳐서 기도한다고, 때를 쓴다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정작 내 자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저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정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겠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신령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간구의 구체적인 방법,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에 오염되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마땅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또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될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메시아의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이런 어리석은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이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위대한 그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국가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만 위대한 국가였지 그 국가들이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하였고 아수르가 그러하였고 헬라가 그러하였고 그리고 로마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수나라나 당나라나 명나라나 청나라나 그런 나라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이 한번 쇠퇴해질 때는 참으로 어이없게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육신적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성시화 운동 이렇게 하면서 한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신들이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런 국가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조차도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지워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신 이 나라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이 영적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라도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한 나라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두움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사단이 더 강하거나 사단이 이 위대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잠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언약의 형벌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계가 임시적으로 잠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 아래 잠시 내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계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의 모든 영혼들이 잠시 그의 수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라의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권자인 왕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에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백성은 거듭난 성도들이고, 그분의 법은 성경이고, 그분의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모든 영혼들이 그 사단에게 내어 준바되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가 쥐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어두움의 나라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구약에서도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그가 깨뜨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였을 때 죄가 사라졌고, 죄가 사라진 그곳에 사단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영혼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어두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그들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고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구속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기초까지 다 허물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1세기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희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이루신 일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복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그들이 보기 시작하였고 경험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그들은 인식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결코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진리이지 않느냐? 네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주인인 사탄이 그 영혼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진리를 다 듣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기 위해서는 결코 말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야 되고,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오는, 빼앗아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에서도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교회에서 듣고 자랐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의탁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열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외치고 외우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실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이 아직 그와 같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어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국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열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거듭난 자들의 마음 안에 임하여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즉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그러나 아직 참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심령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이 교회로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다른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이름 아래서 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일한 것을 가르침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양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이 커져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나누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모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몇몇 가지를 듣고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가거나 수도원을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힘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열매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자들이든지 안 다니던 자들이든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강단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참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권면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열망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의 괴기와 속박 가운데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헌신하며 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슬퍼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적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할 두 번째 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때는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약해진 세속적이고 거짓된 교훈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대에 그 성전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의분을 가지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내어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의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분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기를 우리는 외쳐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모든 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설교자들이 복음을 설교하고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바르고 경건하고 깨끗한 곳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참으로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찌르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승리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사단이 더 힘을 얻고 더 강력해지고 마치 사단이 교회를 없애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해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더 힘있게 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이 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가 더욱 힘써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록 사탄의 역사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영적인 승리에,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알고 우리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사탄을 벌하시고 멸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과 싸우는 것을,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